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땡스기빙 연휴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땡스기빙 위크에 다른 평범한 날보다 더 여유 있고 감사한 한 주로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희 집은 땡스기빙 위크를 보내면서 휴식이 웬 말이냐, 학교 안 가는 내 자식이 손님이구나 하면서. 이 소란과 난리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렇게 왔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상황 속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짧지만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파랑새라는 시입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오늘 이 파랑새라는 시를 쓴 그 한하운이라는 이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파랑새는 우리가 들어봐서 알겠지만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인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소원과 염원이 이 파랑새에 투영되어 있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죽어서라도 파랑새가 되어서 푸른 하늘 푸른 들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다라고 그렇게 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문둥병,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그 시대의 문둥병이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었고 또 살들이 녹아내리고 뼈가 굳고 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외관상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지 않아 인상이 찌푸려지고 게다가 전염까지 되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거기다 문둥이는 아기를 잡아먹고 산다라는 흉측한 소문까지 더해져서 이 병에 걸리면 가족은 물론 그 누구와도 일상적인 삶을 나누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에게 있어 한 가지 소원은 병이 치료되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죽어서라도 새가 되어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쓰는데 이것은 자신이 당하는 현실 내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도 컸음을 또한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고통 속에서 치유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에게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또 일반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있어서도 안 됐습니다. 레위기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든지 아니면 모르고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하니까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알려줘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14절 말씀처럼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자기의 증상이 호전된 것 같고 나은 것 같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가 정상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확인을 받고 정결 예식을 가진 후에 자기의 가족에게로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다 고침받고 나음받았음을 확인받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매우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하는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그 길로 제사장에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10명은 가는 길에서 깨끗하게 낫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파서 병원을 가는 도중에 멀쩡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챙겨왔던 병원비로 냉면을 사 먹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토록 원하던 가족의 손을 내가 잡아볼 수 있고 그토록 원하던 마을로 돌아가서 소소하지만 평범하고 행복한 그 삶을 드디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을에 그리고 가족의 큰 기적과 기쁨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10명의 병자가 고침받았더라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때문에 훈훈한 결말이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후에 한 사건에 오히려 스팟라이트를 비추며 그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명의 병자는 제사장에게로 기뻐하며 가다가 자기의 급하고 또 즐거운 걸음과 시간을 멈추며 그 순간 자기에게 새로운 삶과 치유를 주신 예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거룩한 멈춤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는 1초도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서 드디어 놓음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서 제사장에게 빨리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제야 내가 사회 속에서 쓸모있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 놀랍게도 한 명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내 일의 우선순위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지금의 나 됨을 감사하는 일을 선택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받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조급함 속에서 어쩌면 거룩한 멈춤을 선택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10명이 다름박질 쳐서 가는 이 상황과 시간 속에서 혼자 그 길을 멈추고 예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일을 다 마치고 제사장에게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다 확인받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린 후에 내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표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방향을 기어이 멈춘다라는 것은 나를 멈추게 한 그것이 나에게 있어 세상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겨우겨우 엄마에게로 기어온 아기를 보고 잠시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아기를 안아 올릴 때 이 아이가 나의 일보다 나의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부모님이 어디가 안 좋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 즉시 부모님이 계신 방향으로 차를 돌리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의 일보다 나의 일정보다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증명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올 때 핸드백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멈춰서서 옷 속에 백을 감추는 것은 그 백이 나의 머리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돌아왔던 사람에게는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증명받는 것보다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훨씬 더 귀한 가치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10명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님께서 묻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10명 모두의 거룩한 멈춤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와 기적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러 세상에 나아가되 그 은혜와 기적을 능히 주시며 우리의 매일을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아픔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가장 먼저 돌아가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멈춤이 가능한 겸손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온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한 이방인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천국에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낙인 찍은 그러한 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태어난 것조차도 무익하다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 이 이방인은 자기의 나음받음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내가 받기에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를 증명하러 뛰어가는 삶에서 멈추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19절처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예수님께 이 모든 감사를 위해 자기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거룩한 멈춤을 통해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모든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영혼이 또한 구원을 얻는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것은 저희들도 따라하기 힘든 굉장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기적은 실로 놀라운 은혜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은혜와 기적이 구원으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나의 나됨이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께 매일 고백하는 자, 나의 성공과 내가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를 세상에서 증명하는 이 일에 멈춰서서 그런 모든 일보다 나에게 새로운 삶과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거룩한 멈춤을 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겸손한 자, 그에게 바로 육체적인 고침과 주님의 돌보심 외에 또한 영혼의 구원이 비로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렸다고, 그것을 경험했다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과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 나의 삶의 최우선됨이 내가 아니라 지금 나를 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긍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적 중의 기적인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위해 내가 얼마나 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이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유익한가를 증명하기 위해 다름질하느라 정작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 삶에 대해 감사하고 모든 일이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의 어떤 부분이든 멈출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멈춤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배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인데, 제사장에게 또한 세상에게 나를 증명하러 가느라 예수님께는 조금 나중에 가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떠한 거룩한 멈춤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계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기적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세상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잘못된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도 그러한 축복의 길로도 여전히 잘 달려나가면서, 하지만 그 다름질하는 우리의 다름박질 속에서 우리가 멈추고 예수를 기억하며 그분께로 돌아와 예수의 은혜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감사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또한 구원의 선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교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마리아인 한 이방인은 그 삶을 해냈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나고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믿으며 나에 대해서 증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며 그 인생에 채워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20절과 21절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금 연결해 보아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고 이 나병 환자에게 물었다라면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곳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고 나는 지금 당장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영생의 삶인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상황이 비록 눈물나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니 나에게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저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소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치유받고 감사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도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상치 못한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오는 그러한 시련과 눈물 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기뻐서 뛰든 슬퍼서 주저앉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능력과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멈춤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진 모든 축복의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비록 아픈 마음과 눈물 나는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알 때 오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발 앞에 나오는 거룩한 멈춤이 가장 먼저 우리 가까이에서 무엇을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찬양하고 싶은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사람은 겸손하여지고 세상으로만 나아가려는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으로만 나아가는 나를 예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예수의 옷자락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한 믿을 수 있으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눈물 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는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을 보고 뒤를 보면 늘 어려움 뿐이고 불평과 불만이지만 예배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한 번의 예배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내년을 위해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또 계획과 또 비전을 가지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예배를 위해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들 내년 한 해 예배에 더욱더 포커스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능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을 또한 우리가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이런 거짓된 유혹과 소리들로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멈춤을 통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늘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만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굳게 믿으며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을 감사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가장 유일한 귀한 존재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로 풍성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저희들을 증명하며 사느라 분주해서 정작 우리에게 기적 주시고 은혜 주신 예수께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증명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받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